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 삼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바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성자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자 곧 구름 위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듯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례를 직접 목격한 사랑 가운데 하나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의 아들을 공적으로 선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기회를 선택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여기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성자 예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것을 의로운 행위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임을 이 기회를 통해 인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는 예수를 그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이를 확증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를 아들로만 인정하신 게 아니라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심히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하나님께서 그처럼 심히 기뻐하셨다면 우리의 세례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내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가 잘하지 못했는데도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의 생애에 있어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은 공생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얽매임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더욱 높고 크고 풍성하게 살려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5장.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끔찍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분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성적인 부도덕이나 온갖 더러운 짓이나 욕심에 찬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추잡하거나 어리석거나 천박한 말도 여러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부도덕한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려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헛된 말로 이러한 죄들을 변명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으나 지금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빛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에서 나오는 열매는 모든 선과 올바른 삶과 진리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늘 살펴 가려내십시오. 여러분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행위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폭로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숨어서 저지르는 짓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짓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위에 빛이 비치면 그것들이 얼마나 악한 짓들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 잠자는 사람아, 잠에서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살피십시오.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기회가 닿는 대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리석게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도록 하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서로 주고받으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노래와 찬양을 바치십시오.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자신들을 복종시키십시오. 아내들은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기쁜 소식을 통하여 교회를 물로 씻음으로써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티나 구김살이나 그 밖의 어떤 흠 하나 없이 거룩하고 나무랄 데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몸을 가꾸고 돌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기르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매우 깊고 신비합니다. 나는 지금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적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각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고통에 망해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민수기 제29장 일곱째 달, 그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당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재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수당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수당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당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수듬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사는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제사로서 세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향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당 일곱 마리를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수당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수당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당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수듬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르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제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 13마리와 수당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당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 바치고 수당 2마리에는 수당 한 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씩 바치고 14마리 수당에는 수당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바쳐라. 또 수돔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소, 곧 수송아지 12마리와 수당 2마리와 1년 된 어른 수당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수당과 어린 수당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듬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당 2마리와 1년 된 어른 수당 14마리를 흠없는 곳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수당과 어린 수당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듬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당 2마리와 1년 된 어른 수당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수당과 어린 수당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듬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당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당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수당과 어린 수당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듬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당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당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수당과 어린 수당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듬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당 2마리와 1년 된 어른 수당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수당과 어른 수당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귀례도로 바쳐야 한다. 또 수덤수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따른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제물을 불에 태워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당 7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수송화제와 수당과 어린 수당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유에 따라 귀례도로 바쳐야 한다. 또 수돔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따른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영육의 문제에서 갈등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는 것들로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빼앗길 수 없는 여자들의 특권이고 즐거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 일에 다 시간을 써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다를 완벽하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가치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단히 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전도하시면서 수고하시는 예수님께 기력을 돕고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 드리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평생 들어도 모자라는 말씀, 또 언제 다시 들을 수 있을지 모를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언니의 뻔한 투정을 뒤로 하고 꿀송이 같은 주님의 말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늘 이 두 가지 문제는 함께 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고려해야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속에서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은 존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달란트나 은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는 38절 말씀 중심으로 신앙 안에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우리는 지금 불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이야기이거나 불신자와 신앙인 사이의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는 둘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은 다 예수님을 늘 섬기던 여자들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유명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절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혀 다른 입장과 생각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둘 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충분히 우리의 교회나 신앙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부부의 관계는 물론이고 형제간에도 주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 현저한 생각의 차이나 경쟁의식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0절에서 41절 말씀 중심으로 많은 일로 염려치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40절 상반절인데 준비하는 일이 많으면 마음이 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양념 챙기고 또 주 식재료를 챙기는 일들은 분명히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때로 덜 중요한 일에 시간을 너무 낭비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1절이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다 수습하지도 못할 일들을 버려놓고 투정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일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39절 그리고 41절에서 42절 말씀 중심으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39절이죠. 어찌 보면 참 얌체 같아 보입니다. 언니가 화낼 만큼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마저도 그에게서 이 중요한 즐거움을 빼앗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2절 하반절이죠. 이미 조금은 이성을 잃고 있는 마르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42절 상반절이죠. 세상에는 단순하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는 단순하면 좋을 것을 오히려 복잡하게 늘어놓고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시간과 정력을 다 소진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는 것은 단순하면 좋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3장 9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입는 것도 단순하면 좋습니다. 남들 보기에 거리끼지 않고 너무 튀지 않는 그런 단순함이 오히려 좋은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복잡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복잡한 관계는 복잡한 일을 만들게 되죠. 의식들도 역시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신앙의 행위든지 세상의 행사든지 다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해야 합니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 후에 예수께서 너희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1장 23절 하반절이고,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답변은 사실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지요. 네 번째로는 40절 말씀 중심으로 내가 섬김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자신의 수고를 혼자 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책망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누가복음 7장 39절이죠. 이런 여자가 당신을 섬기는 것을 내버려 두느냐 하는 투입니다. 내가 남보다 수고하거나 일하는 것 때문에 투정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이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말다툼이나 시비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예수님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죠. 때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급하게 되면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주님께 명령하듯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 마르다가 자기의 일이 많으므로 동생을 명하여 도와주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님께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영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게 되면 그 수고하는 일이 효과가 없고 또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주리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식사를 못하신 경우가 이외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예수님은 심한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탄은 간교한 방식으로 그에게 도전해 왔습니다.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실제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가 없었다면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계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신적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형상과 성품을 타고나신 예수님은 피곤과 굶주림, 갈등과 추위, 슬픔과 절망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신성을 지니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